천사 소리하
만유의 주 하나님, 저희를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면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게 생명수 샘물을 부으시고 자녀로 인쳐주시니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 없었다면 의미 없을 이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사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속삭임에 귀를 열고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칩니다. 우리의 이웃이 죄 중에 사는 우리를 깨우려고 먼저 가신 것인가요? 남겨진 자로서 기뻐하기보다 우리는 이제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아직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2020년을 보냅니다.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상황으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주께서 계획해 놓으신 치밀한 배려에 또한 그 사랑에 놀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심을 다시 깨닫고 산만한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환자가 더 발생하고 소상인의 일터가 없어집니다. 입시생들의 한창 젊은 두뇌가 9개월이나 도전 없이 쉬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과 캐롤이 행인이 드물기에 쓸쓸해 보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경원시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보시사 다시 활기찬 소망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마르다처럼 분주했고 해야 할 사역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하느라 묵상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는 마리아가 되어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말씀에 집중하며 감추인 진리를 깨우치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여기며 2020년을 계획할 큰 지혜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주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병 중에 있습니다. 주님 품에 안으시고 새 힘을 주시사 회복되게 하시옵고 건강했을 때의 기억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는 깊은 말씀으로 저희를 초대합니다. 저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사오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사 소망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도들과 함께 부르던 찬양이 그립습니다. 함께 성찬을 떼며 나누던 사랑의 대화도 그립습니다. 이제 2021년에는 더 성숙한 신앙의 대화가 오고 가게 하시옵소서. 지난날에 허락하셨던 순간순간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을 기억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모여 주를 그리는 모든 제자들에게 내가 곧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라고 오늘도 노래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에 모든 역사를 통하여 저희를 깨우시며 재촉하시는 우리의 참 소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그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구세주 주님을 기다리며 또 탄생을 기뻐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또 성탄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8장을 1절에서 8절까지 읽기를 원합니다.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2020년이 시작된 지 벌써 1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2019년에 시작된 신종 코비드-19 이 상황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특별히 11월, 12월 지나면서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후대의 사가들은 2020년 이 한 해의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나는 이 시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바라봐야만 할까?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인류사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를 평가하는 데에 두 가지 방법을 갖고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첫째는 일어나는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하면서 그 사건을 말하는 방법입니다. 연대기 순으로 기록합니다. 2010년, 2011년, 2014년, 2016년, 그리고 20년에까지 기록을 하면서 1년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20년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상황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대기지로 기록하는 방법, 크로노스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는 한 시대에서 뭐 100년이면 100년, 한 세기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의 큰 사건들 몇 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그 사건의 특징과 발생과 원인 그리고 그 내용 결과를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제1차 대전 그리고 후에 2차 세계 대전을 평가하면서 이 세계 인류사에서 전쟁이 전 인류에게 끼쳤던 영향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줬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복구되는 나라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폐허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바로 카이로스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카이로스 방법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데에 몇 가지 중요한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창문을 통해서 그 역사를 평가하고 또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바라보게 하는 역사의 평가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연대기적인 순서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의 강조점은 바로 크로노스의 방법보다는 카이로스의 방법으로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접근시키고 있습니다. 시간별로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5장, 맨 마지막 28장까지 시간적 배열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 당시 초대교회와 소아시아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다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가지 창문을 열고 보게 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습니다. 전반부의 창문을 열면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건들이 이루어졌고 그 주변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중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보면 13장 안디옥 교회를 시작해서 바울을 통하여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두 사람을 구체적으로 집중해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나 베드로의 일생을 그 생애를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와 바울이 사역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확대되어 가는 것,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다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집중해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동시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 종들을 통하여 살아있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은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종교적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은 지금도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런 신앙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동적으로 역사했는지를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수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롤 모델을 무단히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찾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교회와 신앙이 변형되지 않고 그래서 원형 그대로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령의 선물,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읽은 8장은 아주 좋은 단적인 신뢰입니다.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하늘이 열려서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무서운 기세로 부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주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제사장 그룹들이 회개하고 이 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7장에 스데반이 돌아맞아 순교당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거대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7명의 사역자 가운데 정말 말씀이 충만했던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돌아맞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자 그를 장사하면서 오늘 성경에 크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순간은 한 순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이 사건과 함께 온 교회 안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들어왔고, 그리고 수많은 역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3절, 사울은 교회를 전멸하고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고 말합니다. 오늘 3절이 말씀하는 전멸하다, 이 말씀은 파괴하다, 황폐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굶주린 맹수가 사냥감을 잡아서 먹이를 움켜쥐고 찢어 발기발기 찢어 발기는 모습을 오늘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며칠 동안 굶었던 사자가 야생에 나가 얼룩말이나 소를 잡아요. 순식간에 그 날카로운 그 발톱으로 몸을 움켜 채우고 그리고 그 무서운 그 날카로운 이빨로 그 동물들을 잡아서 살점을 띄고 뼈를 으스러뜨리고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 먹는 모습들 분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잔멸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하면서 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찢어 발겨서 파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은 가정에서 모였던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기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각 집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색출해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안 가리는 성도들을 억지로 질질 끌어 사내들인 공의회 감옥,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관장했던 그 여러 감옥에 성도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성경은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났습니다. 오늘 영어로 보면은 grea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 말로 메가라는 뜻입니다. 메가. 큰 핍박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크게 울었습니다. 오늘 이 크다는 말은 메가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메가톤급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는데 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메간토급 핍박과 박해가 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첫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교회는 커졌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지 않았을까? 예루살렘만 국한됐고 성도들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지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안주하면서 교회가 대형교회로 성장하면서 각각 자신들의 집에서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성찬을 나누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사역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구제사역에 만족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말씀 공부는 했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나가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교회가 겪는 박해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역사, 복음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담벽을 넘어 장벽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가는 역사를 하나님은 진행해 나갔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숨어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당시 예루살렘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했던 성도들을 다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 30년에서 35년 후에 AD 70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 됩니다. 로마 정예군 군단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 지구 역사상 예루살렘이 사라졌어요. 만약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30년, 35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흩으면서 이 어려운 사건들을 미리 하나님은 예언으로 예견하면서 이미 성도들을 사마리아로 그리고 전 세계로 흩으면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사건이었고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는 무엇이었을까?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박해로 교회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오늘 8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 아닌가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 말씀은 이미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8장 1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연결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8장 1절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당시 성도의 숫자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성도 가운데 사도 외에 다른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소아시아로 세상 끝까지 흩어져 나갔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4절에 흩어졌다고 하는 말은 씨앗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농부가 이제 봄이 돼서 밭에 나가 씨앗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씨앗이 농부의 손에 의해서 여러 그 지역으로 땅으로 흩어져 가요. 땅에 흩어져 떨어진 그 씨앗이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흩어진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뿌렸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뿌려진 씨앗 복음을 통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교회를 세워가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사건 복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의 한 복판에 서서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그가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후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로마서를 쓰면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 역경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도무지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까? 건강 문제로 또 물질 문제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부부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이 역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래서 지금은 내가 두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가정,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실까?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빌립이었을까? 다른 7명의 사역자들이 있었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왜 빌립이었을까? 아는 것처럼 빌립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진 7명의 사역자였습니다. 빌립은 자신과 동일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바로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오늘 성령은 빌립에게 역사했습니다. 오늘 8장은 빌립에 대한 얘기로 나오는데 바로 빌립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성령이 함께 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셨다, 성령이 함께 하셨던 빌립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주 우리 다시 한번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예수님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다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지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 가운데에 끼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혼혈화로 그리고 이방 종교가 들어오면서 유대교도 아니고 이방 종교도 아닌 아주 혼합주의의 종교, 이상한 종교로 시작된 곳이 바로 사마리아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너무나 경멸했고 싫어했습니다. 왜요? 유대교도 아니에요. 차라리 이방인이 되어서 이방 종교로 살았으면 그래도 이방인으로 인정하는데, 아니 자신들은 유대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유대교는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혼합된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패한 사람들, 부정한 종교로 유대인들이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을 오염시키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혼합 종교 배교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할 성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빌립을 내보내 복음으로 그 지역을 전도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레드존, 금지 지역이었습니다.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하여 이 거대한 금지된 구역을,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빌립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8장을 보시면 빌립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갔고 또 간다라 내시를 맞는 후에 성령에 의해서 다시 아수도로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오늘 사도행전 8장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당시 사마리아에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칼리스, 기뻤다. 복음이 임하자,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사마리아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뻤습니다. 개인이 기뻤습니다. 가정이 기뻤습니다. 온 성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절 성도들이 크게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고 슬픔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8절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오자 기쁨이 크게 역사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020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래도 건강하게 모든 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말씀으로 든든히 가정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전화로 신방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역사해 주었습니다. 이런 간증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 11월 초에 우리 염융자 권사님 혈액암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혈액암으로 판정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그 가운데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스탠포드 대학교 하스피탈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심장 문제 때문에 갈비뼈를 절개해서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허리 디스크 치료도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에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혈액암과 그리고 심장 수술 그리고 허리 디스크로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은 평생 이런 병을 걸리지도 않고 건강하게 삽니다. 아니, 뭐 일상에 한 번 뭐 심장 수술을 한다든지 혈액암에 걸린다든지 디스크로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 저에게 요 3개월, 이 몇 개월 동안에 이 엄청난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질문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요? 그러면서 치유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입술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세 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남들이 겪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치료할 수 있도록 좋은 의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권사님께서 건강하실 때에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뭐 몸이 아프다, 뭐 이런 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저분이 왜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그분이 앓고 있는, 그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그렇게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아플까? 어느 정도 아파서 저런 말을 할까? 아픈 분들의 마음과 그분의 상황과 그분의 고통이 풀이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정말 역경 가운데 몸에 문제가 생기고 아팠을 때에 아픈 분들의 그 고통을 알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그 아픔이 얼마나 심각하고 심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알면서 권사님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분들의 마음을 알게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분이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온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매달 한 번씩 정교인 기도회에 기도하고 또 교역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이 역사가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한 것은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응답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권사님 옆에서 지난 1년 동안 아내를 병 간호하면서 계속해서 옆에서 권사님을 후원하고 또 케어해줬던 남편 되는 염수일 집사님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 와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제약회사를 다녔습니다. 50년 동안 회사에 다니시면서 아내이신 그 권사님이 해주신 음식을 매일매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지난 1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이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이 손수 식사 때마다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해서 대접해 드렸다는 것이지요. 지난 1년 동안 남편 되는 집사님이 아내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아내가 50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수고해 줬구나. 아내에게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나를 위해서 50년 동안 헌신했는데 이 1년 무엇이 아깝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 1년 동안 정말 집중해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시장에 가서 그 재료를 사오고 또 음식을 또 만들고 그러면서 아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렇게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두 분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유, 그것은 신종 코로나 19 때문에 제한된 삶을 살았습니다. 권사님이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그래도 집 안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밖에서 동네 산책하는 것이 더 이 건강 회복에 빠르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은 집 밖으로 나가 동네를 산책을 했습니다. 이때 권사님이 오랫동안 누워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걸을 때에 좀 뒤뚱뒤뚱 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사님이 이 남편 되는 집사님 손을 꼭 잡고 한 손, 그리고 한 손은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위를 걸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집사님의 손과 권사님의 손이 꽉꽉 잡혀지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두 분이 이렇게 손을 잡은 적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걸으면서 남편의 손에 느끼는 그 따뜻한 온기, 그리고 남편의 손에서 느껴오는, 전달해 오는 남편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 남편의 얼굴을 보고 집사님의 눈빛을 보면서 얼마나 그 남편이 사랑스럽고 감사했는지. 그래서 매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이 기쁘고 기뻤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8절에 그 성의 기쁨이 가득하더라 말씀처럼 우리 염 권사님과 염 집사님의 가정에 그리고 두 분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넘쳤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날마다 내 심령에 기쁨이 넘쳤다. 우리 가정에 기쁨이 넘쳤더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칼리스 은혜가 넘쳤더라. 기쁨이 넘쳤더라 고백되는 2020년 그리고 우리 인생 우리의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후에 이런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가사에 2절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이다.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주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나의 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피할 바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